베드로전서 33번 메시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목적 1.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목적에 관한 부분인 5장 5절부터 11절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5장 5절부터 9절에 걸쳐 한 절 한 절 나아갈 것입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함.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와 같이 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와 같이는 틀림없이 베드로가 순종이나 복종에 관해서 이미 말했음을 암시합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종들은 그들의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남편들도 그들의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제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장로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1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긴 하지만 여기서 그것은 원칙상 모든 연장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연장한 형제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젊은 자매들이 연장한 자매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관해서도 원칙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을 포함하여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은 겸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1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우리 전 존재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일할 때 헐거운 옷을 다 잡아매는 노예들의 앞치마를 뜻하는 명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비유로 사용되어 섬김에 있어서 하나의 미덕인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분명히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어 제자들의 발, 특히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을 때 어떻게 그분이 수건으로 그분 자신의 허리를 동이셨던가 하는 데서 받은 베드로의 감동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목수들과 인쇄공들은 그들이 일할 때 종종 앞치마를 두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헐거운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 헐거운 옷이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웠으므로 노예들은 자신들의 헐거운 옷을 다 잡아매기 위해 앞치마를 입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자신의 허리를 동이기를 배워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은유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슨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우리 자신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가 동해질 때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슨하거나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심.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심으로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가 동여져야 합니다. 대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군대가 적을 대항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강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5절에서 교만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것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신 우리는 겸손의 앞치마로 우리 자신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러한 앞치마를 입는 것은 항상 우리를 아래로 낮아지게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베드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실 뿐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 은혜는 겸손한 믿는 이들 안에서 증가되는 생명 공급인 삼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증가된 은혜가 각양 은혜와 모든 은혜에 해당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믿는 이들은 초기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는 그들이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증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는 5장 10절의 모든 은혜로서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며 이는 많은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믿는 이들에게 은혜요 생명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또한 5장 5절에 겸손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주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처럼 낮다는 뜻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높다는 것이지만 겸손하다는 것은 낮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겸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낮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대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겸손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됨. 6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하게 되다는 말은 수동태로서 대부분 핍박의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기꺼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되십시오. 겸손하게 됨은 수동적이지만 되라는 능동적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 행하시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분에 의해 역사되어지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앞장서는 것은 능동적이며 역사되어지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려는 우리의 자원함입니다.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핍박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실직할 때 그는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때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높은 성적을 받는다면 그는 다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낮은 성적을 받을 때 그는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자녀들이 뛰어나다면 그 부모들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들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부모들을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젊은 형제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다면 이 형제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나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형제는 그 아버지의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얼마 배우지 못한 수위라고 합시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한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이 젊은 형제를 낮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6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겸손하게 되라 라고 말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겸손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기꺼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되라는 능동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라는 능동적이며 겸손하게 되려는 우리의 솔선함을 가리키고 겸손하게 됨은 수동적이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심.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되면 그분이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이시리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복종하는 것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근거를 그분께 드리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징계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시는 손에 의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높이시는 손에 의해 높여지는 것의 선행 조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는 손과 하나님의 높이시는 손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실 것인지 우리를 높이실 것인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때가 되면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 7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에 관하여 그분께 중요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내던지는 것, 즉 위탁하는 것,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동사는 영단번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많은 우리의 염려 전체, 즉 온갖 염려로 쌓인 우리의 온 인생이 주님께 맡긴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염려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던지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우리 자신의 어깨 위에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어깨로부터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비록 맡기다는 동사가 영단번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우리는 약함으로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거듭거듭 맡겨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염려들을 그분께 맡기기는 하지만 잠시 후에 그것들을 몰래 도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나의 체험입니다. 나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나는 내가 이 염려를 자신에게 도로 찾아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 주님, 제가 이 염려를 당신에게서 도로 찾아온 것을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제 염려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나는 주님께, 주님, 저는 오늘의 염려뿐 아니라 제가 장래에 가지게 될 모든 염려들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저는 많은 염려가 다가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장래의 염려를 저는 지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또한 걱정이나 근심을 뜻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믿는 이들의 고난은 그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되어 그들의 교만, 그들의 오만에서 낮아져야 할 뿐 아니라 근심에 쌓인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에 대하여 능하시고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닥치는 것의 예로서 붐비는 공항에 비행기들이 착륙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접지를 시도할 때 주위에서 본다면 당신은 그것들이 대개 잇따라 들어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들은 짝을 이루어 또는 심지어 줄지어 들어옵니다. 마치 비행기가 착륙할 때를 기다리며 비행장을 선회하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 주위를 빙빙 돕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얽혀 사는 자들은 혼자 사는 자들보다 대개 더 많은 염려를 가질 것입니다. 예로서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결혼하여 서너 아이를 둔 형제보다 염려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결혼한 형제의 그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그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먼저 그의 아내가 염려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차례로 태어날 때 또 다른 이유에서 염려를 갖게 됩니다. 염려의 원인은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그들 자신의 자녀들을 가지면서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손자들이 염려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소유가 염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 채의 집을 소유했을 경우 당신은 그 집의 관리에 대해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또한 그 집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 예금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은행에 예금한 돈 역시 염려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상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나는 더 많은 염려, 즉 내 머리 위를 빙빙 도는 더 많은 염려의 비행기들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4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더 많은 염려의 비행기들이 우리의 공항에 착륙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많은 염려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바로 그 염려를 우리가 도로 찾아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 관하여 그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에 관하여 그분께 중요함이니라 라는 말은 그분이 너희를 돌보심이니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이들, 특히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사랑스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특히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근심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근신함과 깨어있음. 8절에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계속합니다. 근신하는 것은 특히 이 장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분의 원수의 음모를 알 수 있도록 온건하고 절제하는 맑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근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염려로 인해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계속 붙든다면 우리의 생각은 청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명한 대신 우리는 짙은 혼란의 구름 아래 있게 되어 방향감각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염려로 어지러워질 때 우리는 근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맑지 않고 혼돈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염려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감각 없이 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가 5장 8절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전방의 군인들처럼 전투에서처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교활한 적입니다. 많은 경우 염려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염려가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방위는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방위성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그 나라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할 때 베드로의 관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체험에 따라 8절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체험에 있어서는 풍부했습니다. 그가 젊은이었을 때 그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 베드로는 그 영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베드로는 많은 것을 듣고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합당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후에 그 영이 베드로 안에와 베드로 위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는 그가 주님과 함께한 3년 반 동안 체험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체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단지 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또한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의 체험으로 인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깨어있다는 말은 싸움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전투 중에 있으며 경계해야 합니다.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염려는 교활한 적입니다. 종종 마귀는 염려 안에 숨거나 또는 그 뒤에서 잠행합니다. 당신이 염려를 환영할 때 당신은 사탄 마귀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거적으로 대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반대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의 참소자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로서 참소자, 고소자를 뜻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8절의 대적 마귀는 7절의 염려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진다면 우리는 또한 대적 마귀에게 질 것입니다. 7절의 염려는 8절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서로 다릅니다. 원수는 우리 밖에 있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반대자입니다.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반대자, 주관적인 반대자입니다. 사탄은 우리 밖에 원수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대적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형체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려고 걱정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 너는 발각되었, 이 염려는 사실 너다, 너 자신을 가면으로 덮지 말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 바로 너 마귀다, 사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맥에 의하면 염려는 사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염려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옵니다. 그는 염려인 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경계해야 합니다. 포효하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음. 8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포효하는 이란 말은 이 사자 마귀가 배고파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두루다니다 라는 말은 먹이를 찾음에 있어서 마귀의 계속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결코 잠자지 않는다는 잠언이 있습니다. 그는 삼킬자를 찾느라고 항상 바쁘고 공격적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을 경계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되지 않고 그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들은 포효하는 사자요 마귀인 그들의 대적에게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염려는 우리를 울부짖는 사자의 배고픔을 채우는 맛있는 먹이로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점에서 의심할 것 없이 베드로는 마귀의 욕구에 대하여 주님이 그에게 경고하신 것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8절의 베드로의 글은 단순하고 짧으며 요점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간증할 때 그에게서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간증들은 불필요한 세부 항목들로 가득 찬 장구한 이야기들입니다. 집회 가운데서 긴 이야기 대신에 우리는 간단하고 요령 있는 간증들이 필요합니다. 종종 이런 류의 간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음.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 안에 견고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지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저항한다는 뜻이나 맞서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부짖는 마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과 사랑스런 관심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지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과 앞장의 문맥에 따르면 이 고난은 핍박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이 형제들의 집합, 곧 형제들의 가족, 형제다운 느낌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5장 7절에서 언급된 염려는 핍박과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장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른 채 염려합니다. 이 염려, 이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들은 복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 소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믿음 곧 그들의 믿음에 견고하게 남아있으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의심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 온 세상에 있는 형제지간들도 동일한 핍박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